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일 무역 합의를 내놓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방일은 무역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이와 시대를 기념하는 일정이라고 어제 전화회견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달 나루이토 새 천황 즉위와 함께 레이와 연호를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의 일본 첫 국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방문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도착 다음 날인 26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스모 경기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튿날 나루이토 천황과 황후를 만난 뒤 아베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기반을 공유하는 가운데 안보와 번영,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 간 새 무역협정 체결을 이번 회담의 핵심 안건으로 꼽으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 실무협의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일본 측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부시 전 대통령은 오늘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준 중요한 동맹국이었다고 밝히고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한국이 기여한 점을 잊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한 자신과 노 전 대통령이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고 강조하고 양국은 최대 교역국들로서 서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주요 20개국 G20에도 합류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부시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전이 경계선을 넘어 북한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중국과 차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칠 함대 대변인 클레이 도스 중령은 자유로운 공역 통행을 보장한 국제법에 의거해서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프레블함과 군용 유조선 월터 S 딜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를 말합니다. 이번 작전에 대해 타이완 당국은 최근 양안 관계 악화 국면에서 미국의 지원 활동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 해군의 작전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수천 명 규모 추가 파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어제 폭스뉴스와 CNN 방송 등에 병력 증파 외에도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와 해군 전함도 증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의 같은 언급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국자에 따르면 미군 병력 추가 파병은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의 요청과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미군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려 한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CNN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르면 오늘 병력 증파 계획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총선에서 집권 인도 국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24년까지 재집권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진행된 개표 중간 집계 결과 인도 국민당은 연방하원 543개 지역구 가운데 282곳에서 1위로 집계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대북 금융 제재 강화로 돈 세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선박 압류에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한국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자신이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북 금융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의 돈 세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자금 송금과 돈 세탁 부문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money transfer items. We're focused on people doing money laundering.
문우신 장관은 22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방안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한 등 23개국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에 취약한 나라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 역시 북한의 돈 세탁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 겁니다. 무른신 장관은 이를 위해 정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declassifying certain information and enhancing the UN sanctions with our specific sanctions against people who are trying to use the financial system.
특정 정보에 대한 기밀을 해제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통해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북 핵 협상 교착 국면 속에서 재무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As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stall and North Korea demonstrates in its increasing aggression, what specific measures can we expect to come from Treasury, sir?
문우신 장관은 이번에도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노력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북핵 협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제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선박 압류에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부 상황들에 실망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열려있다는 점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오 국무장관 또한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열려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최소한 6번 했다는 점을 폼페오 장관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북한이 약속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매우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북한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을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환적에 매달리는 건 그만큼 다른 현금 확보 수단이 차단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시도를 최대한 어렵고 비싸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보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노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선박 간 환적 단속을 미국 정부의 대단한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미국은 이 사안을 다루는 정교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불법 환적을 저지르는 범인을 쫓고 있고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활동은 어렵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가 항상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환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애초에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환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큰 진전을 이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우려한다는 사실 역시 북한의 평범하고 보다 효과적인 현금 확보 수단을 차단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불법 억류된 미국인 관련 비용을 미국 정부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2020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원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 최종안을 20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관련 예산과 지출 부분을 명시했는데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등 미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연관된 비용을 미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출 예산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 예산 지출 금지 조항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에 북한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내민 200만 달러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이른바 원비어 몸값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하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했으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자 보호 활동 등 탈북 난민 지원에 지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미 정부의 원조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미 이상가족 상봉 방안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예산안 첨부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원 지출 예산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하며 상원 세출위는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며 훨씬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 분석했습니다. 다만 첩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하노이에서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제안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He's not given up on further negotiations with Kim Jong-un. So I think it was more of a holding action. He was simply restating that what was being offered in Hanoi was insufficient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버시바우 전 대사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류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 핵시설 개수를 언급한 것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는 우라늄 농축 등이 이루어지는 핵시설에서부터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진단했습니다.
obvious that North Korea has more than Yongbyon, right?
Mm-hmm.
So, I mean, I'm not sure what size he was talking about, but we'll just have to assume these are uranium enrichment sites and long-range rocket facilitie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includes...
결국 미국의 비핵화 해법은 빅딜이자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발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영변 외에 추가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 숫자가 거론된 것이 향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폐쇄해야 할 시설의 숫자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첩보와 정보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First time that a number has been put out there. And again, this speaks to the fact that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knows the difference between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미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는 물론 영변 외에 그런 시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knows pretty well where there are sites related to the nuclear facilities, and there are more than just Yongbyon.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것은 아니며 미북 간 교착 상태 속에서 북한에 보다 진지한 조치와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이 협상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고 있다는 징표가 어떤 것들인가요?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노이 회담 이후 뚜렷한데요. 월 한두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때 하루가 멀다고 북한에 관한 글을 올렸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의원들의 북한 관련 발언 그리고 언론들의 북한 관련 보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북한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생긴 게 주된 이유입니다. 대외 정책 면에서는 이란과의 고조되는 긴장 상태와 갈수록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습니다. 모두가 내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 문제도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이 문제에 쏠려 있고 트위터 글은 대부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 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어느 쪽도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비핵화를 상당 정도 진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보다는 자신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핵심 동력인데요. 관심이 수그러들면 협상도 탄력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미북 협상의 핵심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동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을 강하게 불신하면서 폼페오 장관을 협상 대표에서 교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실무협상 제안에는 아예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 재개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예,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북한이 협상 재개에 적극 호응해야 그나마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뿐 자신들의 주장을 완화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발사체 발사와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로 상황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북한의 위협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협력을, 일본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무시당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비 마단 브루킹스 연구소 인도 프로젝트 국장은 인도가 북한에 의한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believe that the Pakistani nuclear missile program there's a lot of interaction.
마단 국장은 22일 영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IISS 워싱턴 사무소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안보 포럼에 참석해 인도는 파키스탄과 북한 간 핵 미사일 교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는 북한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의 아키모토 사토히로 회장 역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worry that Japanese issue of concern of short-term missile or has will be ignored.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en the cabinet secretary Suga was in town just about two or three weeks ago, he basically said that
스가 관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인도와 일본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해상훈련을 하는 등 동맹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도 회원국인 인도와 일본은 미국과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일에서 28일까지 일본 방문 중에 역내의 공격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의제를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일 동맹의 힘 등을 주제로 연설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의 결과로 안보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발표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며 미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이상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동맹관계는 안보와 번영, 규범에 기초한 세계를 만드는 토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일 정상이 최근 한 달 새 두 번째 만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교차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정상이 40차례 넘게 만났다며 만남의 횟수와 중요성 면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실무진을 배제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핵 프로그램 정보를 건네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를 통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구체적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전달하려고 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What I heard about the Yongbyon proposal is that they did not provide details and wanted only to give the details.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등에게는 어떤 세부 정보도 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이를 건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직접 거래해야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북한 측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That the North Koreans really would not give any details to Steve Biegun.
힐 전 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 간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변화시킨 것으로 느낀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Apparently, Pompeo, during in Hanoi, he would interrupt and whisper to Trump, and then Trump would say something more negative than he said.
이어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이런 정황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The North Korean team essentially declined to engage with the U.S. side in any serious fashion.
북한 협상팀은 미국 측과 어떤 형태의 진지한 논의를 나누는 것도 근본적으로 거부했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도착하면 정상끼리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거래하면 자신의 제안대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김정은의 셈법은 결국 오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bsolutely. No question about it. Kim Jong-un calculated.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오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 대통령 초상화를 유가족에게 전달했고 한국 인권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경상남도 봉화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삶을 함께 추모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에 앞서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최근에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한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친절하고 따뜻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사람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인권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Republic of Korea in your goal of a unified peninsula where all Koreans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였다며 미국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노 전 대통령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 어떤 차이점도 미국과 한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믿음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과 노 전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임기 중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한 중요한 동맹국이었으며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수호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 전 대통령과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한국의 국제무대 위상을 인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출국 일정 때문에 추도사 낭독 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봉화마을을 떠났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는 유가족을 대신해 인사말을 하면서 멀리서 찾아준 부시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지적 능력과 전략적 판단에 감탄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짚어야 할 것은 반드시 짚고 전략적 사안의 핵심을 놓치는 법이 없다며 경탄하시던 것을 제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노 씨는 부시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일을 했다며 두 지도자가 함께 일하는 동안 미한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 참석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파트너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함께 결정을 내렸던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 북핵 6자회담 등이 미한 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미한 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부시 전 대통령도 미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43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했고 노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6대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재임 기간 중 8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두 10차례 만났고 미한 FTA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부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을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재 우상화의 정당화를 위해 최고 존엄을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논평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 또 망발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18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말했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We don't, but Trump does.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독재자와 폭군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정신병자 등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최고 존엄을 운운하며 미 대통령 등 국제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은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과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열대 수림 속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라고 비난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이런 비난에 대해 추하고 무례하며 역겹다며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지난 2014년 줄리 비숍 당시 호주 외무장관이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한 비숍 장관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 최고 존엄이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에서 3대째 세습하는 최고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용어로 이에 대한 모독은 신성 모독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은 물론 북한의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리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이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민은 국가 사회생활이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 규제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현 최고 지도자가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유년 시절부터 이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의견을 억압해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통치는 개인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과 배치되고 반인도적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북한의 최고 존엄 환상을 깨뜨려야 인권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비핵화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대표적인 예가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채 최고 존엄에 맞서는 자유조선 단체라며 이런 운동이 북한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금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도전할 정권에 대한 도전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그 타부를 깨뜨렸다는 데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많은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며 매매 규모가 연간 1억 달러를 넘는다는 민간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이 20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45명과 여러 연구자들, 중국인들, 구출단체 관계자들을 종합적으로 면담해 작성된 겁니다. 보고서는 수만 명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관련 거래로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시장 규모가 미화로 1억 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적게는 30위안, 미화로 4달러에 매춘 행위를 강요당하며 강제 결혼의 경우는 1000위안, 미화 146달러에 팔려가는 여성도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희순 연구원은 피해 여성들의 나이가 12살에서 29살까지 비교적 다양하며 많은 여성이 한 차례 이상 매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9살 소녀가 인터넷 음란 채팅에 동원되고 무산 출신의 14살 소녀가 2만 4천 위안, 미화로 3,500달러에 36살의 한 남성에게 팔린 충격적인 당사자의 증언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폭정과 가난, 압제로 점철된 가부장적인 북한 정권이 여성과 소녀들을 조국 밖으로 떠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로 이 단체에서 간사로 활동하는 박지현 씨는 20일 VOA에 북한 정권이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들을 버리고 그렇게 그의 나라 가서도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저희를 찾아기 전에 일단은 정부가 저희한테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간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한 정권 자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정당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반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유엔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에 우려하며 북한과 중국 정부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해봤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는 이런 실태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중앙재판소의 박광호 참사는 지난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인신매매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신매매는 공화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는 적대 세력의 음모 책동에 의한 유괴 범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코리아 미래계획 보고서는 중국 정부도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을 바꿀 징후가 없다며 정부들이 탈북민들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국제협약 의무를 위반한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외국 대사관들이 탈북민들의 망명을 수용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규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의 성거래망 해체와 북한 정권의 여성 혐오에 대응하며 성노예 구출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적극적인 대북 지원 동참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방북 제한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로 발이 묶였던 미국 의료인도 이달 초 북한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가까이 대북 의료 사업을 벌여온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국무부가 지난해보다 신속히 특별 여권을 발급해 이달 초 북한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박기범 국장은 최근 BOA에 1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 의료진 3명과 함께 북한에서 의료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면서 올 연말에도 어려움 없이 북한을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ll, you know, the travel ban is supposed to end in end of August. I'm hoping that it will sunset and then they don't renew, in which case it will be much easier for people like me.
오는 8월 만료되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갱신되지 않는다면 자신과 같은 인도 지원 활동가들의 방북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박 국장은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의사 3명이 지난해 8월 대북 의료 활동을 위해 국무부에 특별 여권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해 10월 35개 미국 구호단체들과 공동으로 대북 인도 지원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미국 친우봉사회 AFSC도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 여름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레스퍼 AFSC 워싱턴 지부장은 앞선 이메일에서 지난달 춘계 지원 활동을 벌였다면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감시 평가를 올해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긍정적이라는 기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북 간 더 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 정부 관리들이 생명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도주의 지원자들과 함께 지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료적, 재정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AFSC는 그동안 농업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방북단을 꾸려 평양 인근 농장에 농업 기술을 지원하고 작황 현황을 조사해온 단체입니다. 북한의 결핵과 감염 환자를 지원하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도 현재 두 달 만에 또다시 방북해 3주간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든 린튼 대표는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면서 접수 후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미국의 대북 인도 지원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달라진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안을 논의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식량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이 지난 10년 새 최악을 기록했다는 유엔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대북 지원을 호소하는 국제기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 의료 지원을 위해 세계 식량기구 WFP와 유니세프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21일 대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분배와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냐는 BOA의 질문에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벽 건립 운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6,574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에서 미국의 지역 정부와 민간단체에 발송한 서한에는 한국전 당시 희생된 용사들과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해를 찾지 못하는 실종자들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도 실었습니다. 이 서한은 추모의 벽 건립을 가능하게 한 지난 2016년 10월 7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의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샘 존슨 공화당 의원과 찰스 랭글, 존 모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을 기억하게 하고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법은 추모의 벽 건립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맡으며 참전용사, 즉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와 전쟁 포로의 명단을 새기고 No Federal Funds, 즉 연방정부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 즉 조형물의 설계와 허가, 건설, 품질 보증 등 건립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윌리엄 웨버 대령은 VOA에 참전용사 한 명의 이름을 벽에 새기는 비용이 $410가 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웨버 이사장은 미 전역 지역 정부와 민간 기업과 단체에 서한을 발송해 참여를 촉구하는 범국민 기금 모금 프로젝트 프로그램 410을 소개했습니다. 모금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엔 모금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 5월 현재 이 재단은 63만 달러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재단의 리처드 딘 부의장은 VOA에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과 앞으로 예상하는 기금 규모로 소개했습니다.
We have $630,000 raised right now. And we have a little over $900,000 pledged for donations. We expect.
현재까지 재단에 도착한 금액은 63만 달러며 지역 정부와 민간 단체나 개인이 약정한 금액이 90만 달러라는 설명입니다. 딘 부의장은 추모의 벽 건립에 필요한 총액은 이름을 새기는 비용 1,500만 달러를 포함해 2,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23개 카운티 군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고 미 동부 메릴랜드주의 몇 개의 군과 민간단체, 그리고 한국의 재향군인회가 모금한 기금까지 합하면 90만 달러가 올해 여름까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만 달러를 약정했고 절반을 모금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서한을 발송한 지역 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응답을 보낸 곳은 메릴랜드의 하포드 카운티입니다. 딘 부의장은 하포드 카운티 행정부의 베리 글래스만 군수의 도움이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리 글래스만 하포드 군수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전 참전에 목숨을 바친 30명의 하포드 카운티 시민의 이름을 기리는데 12,000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래스만 군수는 재향 군인들을 언제나 지지한다고 밝히며 현재 메릴랜드주에서 6개 군이 기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메릴랜드 카운티 협의회 대표로서 카운티 행정부의 모금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래스만 군수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일원 모두에게 감사하며 이 벽이 잊혀진 영웅 가족들을 보여주며 차세대들이 이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63만 달러는 모두 메릴랜드주 5개의 군정부들이 보낸 기금입니다. 지난해 4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메릴랜드 주에서 모금 활동이 활발한 것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16주년 동안 첫 한인 퍼스트 레이드로서 6.25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워싱턴 DC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베트남 참전비와 달리 한국전 참전비에 전사자 명단이 없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이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분쟁으로 인식해 주목받지 못하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고령의 참전 용사자들의 생전에 추모의 벽 건립이 실현되길 소망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지난해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서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만찬을 열었고 오는 7월 15일 메릴랜드주 상원 빌딩에서 첫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을 위한 만찬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딘 부의장은 유미 호건 여사의 노력은 지역 정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he is supportive of the wall, thinks it's a good cause, and she's very supportive of the Korean War vets. In fact, she's hosting an event at the governor's
이런 가운데 딘 부의장은 아리조나, 유타, 버지니아, 델러웨어 주의 지역 정부에 협조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풀타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라는 부족한 인력은 기금 모금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의 비용과 성과를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 people don't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r, of the human cost as well as the efforts that were achieved, and they can actually see what
한국전쟁이 많은 희생을 만들었던 만큼 한국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큰 발전을 이뤘다며 이들의 희생이 걸음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딘 부의장은 그러면서 80세가 넘는 고령의 참전 용사들이 생존하는 만큼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딘 부의장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할아버지는 아직도 실종된 상태라며 이 일은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My grandfather served in the Korean War, and my father served in the Korean War, and my grandfather is still missing in action in the Korean War. So I never met him. You know, I was born after he was missing in action, and my mother still pursued the cause of trying to find his remains until she passed away 10 years ago.
자신은 할아버지가 실종된 후 태어났고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유해를 늘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무덤도 비석도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유족들이 찾아갈 곳은 워싱턴 DC의 한국전 기념공원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리처드 딘 부의장. 이들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참전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긴 추모의 벽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딘 부의장은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7년 5월 23일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98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동부인 뉴욕주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에는 중부 오하이오주에서 살았습니다. 10대 소년 시절 농산물 중개업을 하다 31살 때인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합니다. 록펠러가 살던 오하이오주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됐으나 여기서 생산된 석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연결되면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회사는 미국 정유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되고 188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 원유의 80%가량을 공급하는 국제적 기업이 됐습니다. 점차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록펠러는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913년 록펠러 재단이란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병원, 교회, 학교 등 많은 사업에 큰 지원을 했습니다. 유엔 본부 자리도 록펠러 재단이 기부를 한 것입니다. 록펠러는 장수를 누리다 1937년 5월 23일 98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손들은 정계, 재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34년 5월 23일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가 사살됩니다. 연인 사이였던 보니와 클라이드는 1932년부터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를 돌며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둘은 주유소와 은행, 식당 등에서 돈을 털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인들은 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보니와 클라이드의 은행 강도는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보니와 클라이드의 일화는 이후 1967년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매일 새벽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